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5장. 모든 유대 사람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힙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돕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물과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에서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고통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여 완전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멜기세덱을 두고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깨닫는 일에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실천으로 자신들을 훈련하여 선과 악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다니엘서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오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을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르러 나오느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의아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과 이러한 시험들은 나는 겪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길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을 주님의 일을 계승하여 감당하려는 자들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네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어디에나 먹을 것 천지인 이때에 굶주림의 유혹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 요즘 학생들은 그런다죠.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 패스트푸드들이 어느 골목마다 널리다시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나와는 관련이 없지 않은가? 이것은 적어도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즉 약점을 공격하는 시험입니다. 먹는 것에 껍벅 죽는 사람들도 있고 굶고는 못 살아. 요즘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시험에 노출되기 쉬운 부분은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점점 문화가 저주라되어 가고 죄악이 관영하는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 성의 타락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심의위원회가 동성애자들의 비하하는 표현은 방송에 쓰지 않도록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들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의 가장 원초적인 고통은 굶주림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채택했을 뿐입니다.
요즘 성적인 유혹의 매체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곡된 채로 말입니다. 일간지, 도색 잡지, 부적절한 DVD, 영화, 인터넷, 유튜브 등등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란 그렇게 신비하고 요란하고 호기심 가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원초적인 유혹의 시초에 거부를 하지 못하면 계속되는 유혹에 안 돼라고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헛디딘 발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에서부터 잘라야 하는 시험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인 거죠. 두 번째로는 5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소유의 욕구를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모두는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즉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수집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천하를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쉽게 손에 넣으려는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복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욕은 끝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그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에 소유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사양의 PC, 또 좋은 휴대폰, 계속해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오는 것들에 욕심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기독께서는 권고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가복음 9장 3절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한다는 유혹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고 우리는 다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욕심내면 그만인 거죠.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쉽게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150m 높이의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워두고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러한 시험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힘겹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보여준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마귀는 예수께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라면 이 마지막 시험은 가장 큰 강점인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 어떤 일에 순종하고 이것을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겠다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다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 13절 말씀 중심으로 마귀의 시험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언제 어디서나 시험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어느 장소가 됐든지 우리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청년이든 노년이든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시험을 계속했었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계속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특성은 세 번의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나 개인을 위한 것이냐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마귀는 말씀으로 시험을 하긴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욕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찬양에도 어떤 행사도 예배에도 나는 은혜 받았다고 신나 있는데 하나님은 제외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바울을 통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고 돌아갈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런 시험들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또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지켜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 오늘은 나의 삶에서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어리석음에 빠진 경우 얼른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7절 말씀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에서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나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말이 지나치다고 하면 그 안에 담긴 문자 그대로의 뜻은 과하다는 것이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 경우는 초과함, 탁월함 등을 뜻합니다. 탁월한 말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어떤 분이 떠오릅니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 기대를 잔뜩 안고 만난 그분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던 제 눈과 마음 속에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분의 미련한 삶을 목격하는 것은 어린 저에게 참으로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실망했다는 그분은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얼핏 볼 때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말도 아주 잘했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멋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합당하지 않지요. 얻어들은 말들을 멋지게 꾸며서 좋은 목소리로 뱉어낼 뿐입니다. 직접 만나보면 그가 멋진 말로 자신을 꾸미고 있을 뿐임이 금세 드러납니다. 말만 멋지게 꾸며서 입에 담고 사는 것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리려는 거짓된 노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미련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17장 7절 하반절에 존귀한 자라는 표현은 고귀한 사람, 그러니까 통치자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통치자에게는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고 사회 구성원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잠언 17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혹시 고개를 갸우뚱 하셨나요? 잘못 들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반절 내용이 의외죠. 뇌물을 쓰는 사람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뇌물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사회생활에는 기름칠이 필요하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져서 다행입니다. 부정행위를 당연시하는 말을 자꾸 하고 그런 현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가치관에 물들기가 쉽고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이 정도는 뇌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변칙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영혼은 그만큼 하나님과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반절 내용은 뇌물을 준 사람의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착각하는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책으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출판한 UBS 핸드북 시리즈가 있는데요. 잠언 17장 8절 하반절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통해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뇌물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새번역에서 참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부정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뇌물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뇌물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매우 안 좋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속셈을 갖고 귀한 선물을 주는 버릇을 키우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고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과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다가 심판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침통한 얼굴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직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동안에는 정직과 배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직이라는 귀한 덕목은 모든 일을 상황에 관계없이 사실대로 말해버리는 태도만 갖고는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어야 할 때가 있고 기회를 봐서 직접 찾아가서 말해주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려가 습관이 되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 섣불리 입 밖에 내지 않는 동안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허물을 범한 사람의 약점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의 잘못에 대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노력을 통해서 없애야 합니다. 내가 가볍게 놀린 입술 때문에 공동체의 신뢰가 상처를 입고 한 영혼의 마음에 증오가 쌓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무감각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이웃과 관련해서 우리들 각자가 그들의 발걸음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 책임이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되 따뜻한 심장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고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날들, 가족과 친구와 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과 용서가 마음에 메아리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잠언 17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네, 잠언 17장 10절 상반절에서 충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단순한 충고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꾸짖음, 힐책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한테, 특히 가족이나 친구한테 꾸짖는 말을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트집을 잡는 것처럼 자기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늘 꾸짖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은 아예 꺼내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보는 좋은 가족, 좋은 친구는 그 어느 쪽 극단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고쳐야 할 점을 발견했을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엄히 꾸짖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는 거부하기 힘든 힘이 있습니다. 꾸짖음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듣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상대방이 나를 꾸짖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그리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호되게 남으라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엄중한 충고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짖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별력을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0절 하반절에서는 엄중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매를 100대 맞아도 안 듣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는 과장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담은 신명기를 보면 매를 때릴 때 40대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많이 때려도 소용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감수성, 영적 민감성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사람, 친구가 전해주는 꾸짖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